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프랑스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푸틴 대통령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편한 시기에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다음 주 방문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러시아가 만일 평화를 진전시킨다면 정상회담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초 오는 19일 새 동방정교회 개관식 참석 등을 위해 프랑스 수도 파리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어제 두 정상의 회담 성사 여부는 시리아 알레포 사태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로 장관은 또 알레포에 대한 러시아 등의 공습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들과 어떻게 조사에 착수할지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와 러시아가 해저 가스관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와 무역, 관광, 국방, 그리고 시리아 사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르크 스트림으로 명명된 해저 가스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유럽 가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현재 유럽 에너지 공급의 주요 경로인 우크라이나를 통한 공급 차단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늘 에티오피아에서 하일레 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가 반정부 과격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와 이민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최근 1년째 자유권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위대와 경찰 등이 충돌하면서 400여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데살렌 총리는 이에 따라 지난 9일 25년 만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역 선거관리부처에 국토안보부 지원을 받아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선거일까지 2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시간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역 시스템에서 사이버 보안상 취약점을 찾아내 시정하려면 최대 3주는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가정보국과 국토안보부는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지난 7월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해킹을 지휘한 것이 확실하다며 이는 러시아 최고위 관리들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어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유권자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들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대신 공화당이 하원을 계속 장악할 수 있도록 하원의원 선거에 자신의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하원의장은 예산 균형과 일자리, 불법 이민 문제 등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며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과 미국 동남부 해안 지역이 허리케인 매튜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튜로 큰 피해를 입은 섬나라 아이티에서는 사망자가 최대 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오늘까지 사흘간 공식 애도의 날이 엄수됐습니다. 또 가옥수 수천 채가 파괴되고 농장이 휩쓸렸는가 하면 주요 사회 기반 시설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겨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여러 피해 지역들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티 정부는 이번 허리케인으로 15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대부분 집을 잃은 35만 명은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던 지난 2015년 헤어진 지 60여 년 만에 만나 머리가 희끄리끄리해진 자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꿈에도 한 번 안 나타났느냐며 기쁨 어린 투정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을 만큼 그리운 사람이 있죠. 때로는 피하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어릴 적 쫓아오는 귀신을 피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던 꿈, 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고는 키 크는 꿈이라며 위안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꿈은 지금껏 내가 꾸고 싶다고 꿀 수 있는 것도, 또 내가 기억하고 싶다고 기억에 남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꿈을 내가 원하는 대로 꿀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뇌파를 자극해서 꿈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아이밴드 플러스라는 꿈 통제 기계가 발명된 것인데요. 이제 의식적으로 그리운 사람을 꿈속에서 만나고 또는 이 복권을 사기 전날에 행운의 상징인 돼지 꿈을 꾸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 땅, 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리운 사람을 꿈에서나마 잠시 볼 수 있게 만들어줄 기술의 등장이 반갑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꿈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질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타라답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0월 12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은 좀 흐리겠고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8도에서 17도, 신의주 6에서 16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0에서 19도, 함흥 7에서 17도, 끝으로 청진은 7에서 1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조던 스미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You are so beautiful 함께 감상해 보시죠.
You are so beautiful to me. You are so beautiful to me. Can't you see? To me, you are so beautiful, beautiful to me. You are so beautiful to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터키를 방문해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투르크 스크림 가스관 건설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두 나라 합의는 단순한 경제협력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각 지역 당국이 강력한 부동산 거래 규제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진안시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집을 못 삽니다. 각 지역의 새로운 정책들을 종합해보겠고요. 태국의 푸미폰 아둔야댓 국왕의 건강이 불안정해지면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터키 방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7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터키 정부가 쿠데타를 진압한 뒤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강력한 반대파 숙청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터키는 한동안 국제뉴스의 중심에서 멀어졌었는데요. 이번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 도착하면서 굵직한 터키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푸틴 대통령은 어제 현지에서 진행된 제23차 세계 에너지 총회 연설에서 생산량을 제한하자는 석유 수출 기구의 최근 제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요구에 맞춰서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 말 한마디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산유국입니다.
예. 기름값이 얼마나 오른 겁니까?
예,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진 직후 모든 국제 유가가 $50 선을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되는 원유가 배럴당 3.1% 오른 $51 35센트에 마감됐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7월 이후에 1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미국의 서부 텍사스 유도 지난 6월 이후 가장 높은 $51 60센트가 됐고요. 유럽 거래소의 브렌트 유도 2.3% 상승한 $53 14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제 유가가 많이 싸지면서 중동 국가들의 중심을 이룬 석유 수출국 기구가 생산량을 줄이자는 제안을 다른 산유국들에게 줄곧 제안해 왔는데요. 이번에 러시아가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가격이 반등세를 보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힘을 합쳐서 기름값을 올리자는 제안에 러시아가 화답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석유 생산 감축 동참 선언 이후에 국제 유가가 반등하자 석유 수출국 기구 측은 반색했습니다. 또 세계에서 석유를 수출하는 양이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즉각 환영 성명을 냈는데요. 사우디 측은 연말까지 국제 유가가 $60를 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하면서 앞으로 러시아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다음 달 석유 수출국 기구 정기 총회에서 구체적인 석유 생산 감축 방안을 확정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푸틴 대통령이 이 세계 에너지 총회에서 연설한 뒤에 이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죠?
네. 에너지 총회 이후 이어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중요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흑해의 해저를 지나서 터키까지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의 각 지역으로 통할 수 있는 투르크 스트림 가스관 건설 계획에 두 정상이 합의한 건데요.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나온 직후에 양국의 에너지 장관들이 곧바로 조인식을 열어서 이 계획을 곧장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그 가스관 건설 사업은 단순한 그 경제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터키와의 이번 합의를 통해서 유럽 연합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제 제재를 일정 부분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강제 병합한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유럽 연합의 제재를 받아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수출 경로가 막힌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터키의 도움을 받아서 가스관을 다시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동유럽 국가들에게 천연가스를 팔아서 확보하는 돈은 러시아의 주요 천연자원 수출 수입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터키가 도왔다면 예. 러시아 쪽에서도 터키 쪽에 뭔가 해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터키 측은 대러시아 농산물 수출을 재개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러시아 공군 소속 전투기가 터키군에 의해서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러시아는 터키와의 모든 경제 교류를 끊었었는데요. 이번에 농산물 거래를 터주는 것은 물론이고 양국의 경제 교류 수준을 지난해 11월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고 러시아의 관영 매체 RT가 오늘 전했습니다. 터키는 관광 산업 외에 농산물 수출이 주로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데요. 지난 7월 쿠데타 발생 이후에 경제 상황이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러시아와의 교류 재개를 위해서 노력해 왔었습니다.
네. 자, 터키 대통령이 시리아 문제에 관해서도 러시아 쪽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예, 6년째 내전이 진행 중인 터키의 이웃나라 시리아에서는 자국민들을 상대로 화학무기 사용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행위로 유혈 사태를 일으킨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와 또 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최근 휴전협상 이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도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온건 반군 지역의 공습을 계속하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잇따라서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의 행보를 규탄하고 있는데요. 터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몇 달 전까지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의 전쟁 범죄를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의 시각에 동참했었는데요. 이번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서는 내전 종식 노력을 촉구하면서도 러시아와 알 아사드 정권의 행위에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주요 서방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도 협력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 터키의 NTV 방송은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터키가 러시아의 장거리 방공 시스템 구축을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가 장거리 방공 시스템 구축을 다시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중국의 훙치 9 장거리 방공 미사일을 도입하려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반대로 계획을 취소한 지 1년여 만의 일입니다.
네. 자, 러시아와 터키가 군사적으로도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 정부 쪽의 입장은 어떤가요?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한편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IL의 근거지인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군이 ISIL 공습을 위한 공군기지를 터키 영토 내에서 운영해오기도 했는데요. 지난 8월께부터 터키가 러시아 쪽에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제사회 일각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엘리자베스 트리더 미 국무부 대변인은 터키와 러시아는 모두 주권국이며 두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두 나라가 결속하더라도 서방 진영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아닐 것으로 본다는 입장인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얼마 전 터키를 방문해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하고 미국과 터키 두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지지하는 관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살펴볼 텐데요. 중국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군요.
예, 최근 부동산 경기 과열이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중국 정부가 꾸준히 내놨었는데요. 저우 샤오찬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달 초 항저우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서 중국의 집값 급등세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었습니다. 이후에 중국의 권력서열 1, 2 이인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각 지방당국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명령했고요. 중국 내 각 시 당국은 국경절 연휴였던 지난주에 속속 부동산 거래 규제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중국 각 지방에서 어떤 그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국에서는 대도시를 1선 도시, 중소규모 지방 거점을 2선 도시, 그리고 기타 각 지역 생활 거점을 3선 도시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수도 베이징과 경제 중심지 상하이, 그리고 난징, 광저우 정도가 1선 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텐진과 진안, 선전 같은 규모의 도시들이 2선 도시고요. 1선 도시들은 국경절 연휴 이전에 이미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습니다. 난징시 당국은 시내에 호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시내에 집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고강도 부동산 거래 정책을 제한 정책을 지난달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요. 베이징시도 시내에 호적을 가졌거나 시내에 장기간 거주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실거주 필요가 입증된 때에 한해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고요. 상하이시는 주택가격 변화를 당국이 밀접하게 감독하는 조치를 지난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면 1선 도시에서는 호적이 없으면 집을 못 산다는 건데요.
예.
2선 도시들은 어떤가요?
예, 중소규모 도시들에서도 현재 생활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이에 더해서 진안시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매입 자격을 획득하는 서류에 혼인 여부를 표시해야 되는데요. 시 당국이 지난달부터 이 서류에서 미혼란을 없앴습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동산 매입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선전시에서는 두 번째 집을 매입해야 할 경우 70%의 선납금을 내야지 계약을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태국으로 가볼 텐데요. 태국의 국왕이 위독하다는 소식이네요.
예, 지난 1946년 즉위한 이후에 70년 동안 왕위를 지켜오면서 세계의 왕정국가 통치자 가운데 가장 오랜 재위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올해 88살의 푸미폰 아둔야데 태국 국왕의 건강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 돌입했다고 왕실 측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태국 왕실은 성명을 통해서 푸미폰 국왕의 혈액투석을 받은 이후에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수가 가파르게 오르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미폰 태국 국왕은 지난 2009년부터 저혈압과 폐렴, 뇌수종을 비롯한 각종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올해 초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 공개된 이후에는 공석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태국 국왕의 건강 상태가 정세 불안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군요.
네, 태국에서는 여러 차례 군사 반란, 쿠데타가 거듭되면서 정권이 바뀌어왔는데요. 쿠데타로 혼란이 이어질 때마다 국민의 존경을 받는 푸미폰 국왕이 나서서 이 정정 불안을 해소하곤 했었습니다. 지난 1992년 쿠데타를 일으켰던 수찐다 끄라프라윤 총리가 야권 지도자인 짬롱 스리무앙 전 방콕시장과 대립하자 푸미폰 국왕이 두 사람을 함께 왕궁으로 불러서 꾸짖은 뒤에 갈등이 잦아들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태국 정부를 이끄는 프라윗 찬 오차 총리 역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지난 2014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서 2년째 집권하고 있는데요. 군부의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진 수쿰판 파릿 빠뜨라 방콕시장을 일방적으로 직무 정지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만일 푸미폰 국왕이 타계할 경우 프라윗 총리의 철권 통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공화당 서열 1위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트럼프 후보 지원 유세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포함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애플과 삼성이 손전화기 디자인 특허 문제를 놓고 격돌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남길 유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동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어제 2차 토론의 다음 날인 어제 10일 이 동북부 펜실베니아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다음 달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는 미국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like Brexit, folks. You watch. We want our independence back. We want our borders strong. We don't want people coming in from Syria that we have.
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와 비슷하다고 트럼프 후보가 말했는데요.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주민 투표에서 브렉시트 찬성파가 승리했듯이 미국인들은 다시 독자적으로 서길 원하고 있고 국경을 또 강화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는 지난 금요일에 2005년 당시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일요일에 열린 2차 토론회에서도 역시 이 문제가 거론됐었죠.
네, 이날 공동 진행자였던 CNN 방송의 앤더슨 쿠퍼 기자가 이 문제를 추궁했는데요. 이 쿠퍼 기자와 트럼프 후보 간의 대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brag that you have sexually assaulted women. Do you understand that?
No, I didn't say that at all. I don't think you understood what was said. This was locker room talk. I'm not proud of it.
네, 여자들을 성폭행했다고 자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쿠퍼 기자가 묻자 트럼프 후보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면서 부인했습니다. 이 남자들이 탈의실에서 주고받는 식의 음담패설을 했을 뿐이란 건데요. 그런 발언을 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가족과 미국인들에게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공개한 2005년 녹음 파일에는 이 트럼프 후보가 여성을 비하하고 또 성폭행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 담겨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만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 등 여러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또 사퇴하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화당의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트럼프 후보에게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이죠.
맞습니다. 라이언 하원 의장이 어제 공화당 의원들과 전화회의에서 트럼프 후보 지원 유세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트럼프 후보를 옹호하지 않을 것이고 또 트럼프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겠다는 건데요. 대신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고요. 다른 의원들도 재선운동에 신경 쓰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이 공화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잃을 만한 그런 상황인가요? 네,
상원은 좀 위태롭지만 이 사실 하원은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이 전문가들 분석인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이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 후보의 반응이 궁금하군요.
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라이언 하원 의장에 대해 공화당 대통령 지명자에게 맞서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예산 균형과 일자리, 불법 이민자 문제 등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이전에도 이 라이언 의장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류해서 이 트럼프 후보와 갈등을 빚은 일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여전히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 쪽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클린턴 후보 쪽 볼까요?
네, 클린턴 후보 측은 이 라이언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어제 중서부 미시간주에서 연설하면서 트럼프 후보가 한 사과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말입니다.
He just doubled down on his excuse that it's just locker room banter. Well, I'll tell you what. women and men across America.
트럼프 후보가 농담으로 음담 패설을 했을 뿐이란 주장을 고수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데 대한 구차한 변명일 뿐이란 사실을 미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두 후보의 지지율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 이 트럼프 후보의 여성 비하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이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나온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가 46% 대 35%, 그러니까 11%포인트 격차로 이 트럼프 후보를 앞섰습니다. 자유당과 녹색당 후보를 합친 4자 구도의 경우 이렇게 나왔고요. 이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 양자 구도에서는 52% 대 38%로 격차가 더 크게 났습니다.
예. 자, 이 조사는 언제 실시된 건가요?
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한 이 전화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녹음 파일이 나온 이후, 하지만 이 2차 대선 토론회는 열리기 전의 일입니다. 지난 일요일 2차 토론회에서 이 클린턴 후보가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손전화 업계의 대표 주자죠. 애플과 삼성이 오늘 연방 대법원에서 맞붙는데요.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에서 애플과 삼성 간의 디자인 특허 소송 이 구두 심리가 열립니다. 이 두 회사 간의 다툼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삼성의 대표 손전화기인 이 갤럭시 S 등 이 한 해 전에 나온 삼성 손전화기의 디자인이 애플 것을 베꼈다면서 이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문제가 된 디자인이 어떤 겁니까?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사각형의 모서리를 둥글게 한 것, 또 액정 화면에 테두리를 두른 디자인, 또 전화기를 켰을 때 앱 아이콘이 격자형으로 배열된 모양, 이렇게 세 건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건데요. 이 앱은 이 애플리케이션의 준말로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장치를 앱이라고 하죠.
네. 자, 그동안 하급 법원에서는 삼성의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2012년에 이 1심에서 배심원단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1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손전화기 판매로 번 모든 이익을 이 애플에 돌려줘야 한다는 건데요. 이는 19세기 말에 나온 이 디자인 특허법에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상 금액수는 그동안 3억 9,9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항소심에서도 이 삼성이 패했는데요. 삼성 측은 모든 이익금을 배상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화기를 살 때는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이 성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는 건데요. 이 디자인은 구매 요소의 일부일 뿐이고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번 대법원의 심리는 디자인 특허 침해로 번 이익을 어느 정도나 배상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디자인 특허 소송을 다루는 것은 120여 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소송에 대한 결정은 몇 달 뒤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퇴임을 앞두고 백악관에 한 가지 특별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과연 이 유산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네, 이 미국의 영부인들은 보통 이 특별한 유산을 한 가지씩 남기고 이 백악관을 떠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46대 린든 존슨 대통령의 부인인 클라우디아 레이디벌드 존슨은 고속도로 미화 사업을 추진했고요.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 부인인 재클린 케네디 여사는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을 재단장했습니다. 그런데 미셸 오바마 여사는 본인이 직접 가꾼 이 백악관의 텃밭을 이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미셸 오바마 여사가 텃밭을 가꾸어서 직접 기른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는 사실은 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몇 년 전에는 이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근 것이 또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셸 여사는 최근에도 이 백악관 텃밭에 이 미 전역에서 온 학생들을 초대해서 퇴임 전 마지막 수확을 축하했습니다. 미셸 여사는 이 자리에서 백악관의 텃밭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셸 여사는 또 앞으로도 이곳에서 자라는 수확물이 대통령 가족의 식탁에 오르면서 이 백악관의 전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이 소망을 밝히기도 했죠.
예. 자, 그래서 이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런 소망을 이어가기 위해서 텃밭을 재정비했다고 하죠.
네, 이 텃밭의 규모는 원래 약 100제곱미터였지만 현재 260제곱미터로 이 두 배가 넘게 커졌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는 우선 입구에 나무로 만든 이 축대를 세웠고요. 또 청색 돌로 널찍한 보도도 만들었습니다. 또 나무로 만든 식탁과 긴 의자를 이 들여놓기도 했는데요. 또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나라를 만들려는 희망을 품고 2009년에 만든 백악관 텃밭, 이런 또 돌비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세계 최대의 종자 회사인 애틀 리버피와 애틀 리버피 재단은 이 백악관의 이 텃밭이 앞으로 17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재단에 25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셸 여사가 이 백악관 텃밭에서 나온 수확물을 지역사회에 나누기도 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미셸 여사의 텃밭은 이 백악관 요리사들과 국립공원 관리사들의 도움으로 초기부터 이 번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수확물은 대통령의 식탁을 넘어 지역 가게들에도 전달이 됐고요. 또 자선단체에 기부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이 텃밭에서 싱싱한 채소를 직접 길러먹는 대통령 가족의 모습이 국민의 식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백악관의 텃밭은 이 미셸 여사의 또 하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Let's Move, 그러니까 이 움직이자라는 운동의 상징이기도 했는데요. 이 움직이자라는 운동은 아동 비만을 퇴치하고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야심차게 진행해온 운동입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는 또 환경을 위해서 백악관 텃밭에 이 벌통과 퇴비시설, 또 새와 나비들이 꽃가루를 전파할 수 있는 수분 정원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차기 미국 대통령이 이런 미셸 여사의 노력과 바람을 이어받아서 백악관의 텃밭을 유지할 수 있을지 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벤 폴즈의 노래입니다. 당신을 만난다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The Luckiest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don't get many things right the first time. In fact, I am told that a lot. Now I know all the wrong turns, the stumbles and falls brought me here. Where was I before the day that I first saw your lovely face? Now I see it every day. And I know that I am the luckiest. What if I street where you live? Maybe I'd be outside as you passed on your bike, but I know in a wide sea of eyes I see one there that I recognize. And I know that I to you. Next door, there's an old man who lived to his 90s and one day passed away in his sleep. And his wife, she stayed for a couple of days and passed away. I'm sorry, I know that's a strange way to tell you that I know we belong. That I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의학과 경제학, 문학 등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데요. 올해는 지난주 월요일 노벨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수요일까지 각 분야에서 가장 큰 업적을 일궈낸 노벨상 수상자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일컬어지는 노벨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The Nobel Assembly has today decided to award the 2016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to Yoshinori Uzumi.
지난 3일 올해 첫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매년 가을 노벨상 시즌이 되면 이렇게 자국 수상자 소식에 기뻐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기대했던 소식을 듣지 못해 아쉬워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노벨상은 이렇게 한 국가의 자부심이 될 만큼 큰 권위를 자랑합니다.
노벨상의 역사.
노벨상은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상입니다. 노벨이 죽기 1년 전인 1895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이렇게 6개 분야에서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는데요. 노벨은 유언장에서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4개 기관을 노벨상 수여기관으로 지목했고 노벨의 사망 5주기인 1901년 12월 10일부터 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년 10월 초에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그 해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평화상을 제외한 모든 시상식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알프레드 노벨과 다이너마이트.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은 강력한 산업용 폭약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외에 특허를 355개나 낼 정도로 스웨덴의 대표적인 발명가이자 화학자, 기술자, 사업가, 그리고 작가이기도 했지요. 1833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노벨은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내면서 이미 17살 때 5가지 언어에 능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노벨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상을 제정하게 됐는지 이 노벨상을 제정한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바로는 1888년에 노벨의 형이 사망했을 때 프랑스 신문들이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는 처음엔 산업개발에 사용됐지만 이후 점차 군사적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 무기가 됐던 거지요. 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노벨은 죽음을 판 사람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상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심사 과정.
노벨상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만큼 수상자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도 엄격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매년 10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발표하지만 수상자 선정 작업은 그 전해 가을에 시작되는데요. 이 시기에 노벨상 수여 기관들은 한 부문당 약 1,000명씩 총 6천여 명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안내장을 보냅니다. 이 안내장을 받는 사람은 전해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해 대학교나 학술단체의 학자들이지요. 노벨위원회는 이들로부터 후보자 명단을 받은 후 또 수천 명의 인원을 동원해 후보자들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요. 이후 각 위원회는 9월에서 10월 초 사이에 스웨덴 왕립과학원과 기타 기관에 추천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수여기관에서 하는 심사와 표결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토의 내용은 문서로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노벨상 수상자는 금메달과 상장, 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상금은 재단의 수입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노벨은 노벨상을 위해 3,100만 스웨덴 크로나를 남겼는데요. 현재 가치로 보면 22억 6,500만 달러 상당의 금액으로 이 돈이 지금까지 노벨상 상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노벨상은 국적이나 인종, 종교, 이념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고요. 공동수상뿐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수상하는 중복수상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마땅한 후보자가 없거나 세계대전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수상자 선정을 보류하기도 합니다. 지난 1901년부터 지난해인 2015년까지 총 573회 시상을 통해 900명이 수상했습니다. 프랑스의 물리화학자 마리 퀴리 여사의 경우 두 차례 상을 받았고 국제적십자사의 경우 세 차례 상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중복수상자를 고려하면 개인 수상자는 870명이고 단체는 23개가 됩니다.
국가별 노벨상 수상자.
이때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수상자들의 출생지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은 모두 258명을 배출했습니다. 특히 과학, 의학 분야와 경제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은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영국이 98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이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에 꼽히지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노벨상 수상에 있어 단연 앞서가고 있는데요. 올해도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은 이때까지 총 24명이 노벨상을 받았고요. 한국의 경우 출생지를 기준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2명인데요. 1987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찰스 피터슨 박사는 미국인 학자지만 1904년 한국 부산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노벨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burst your bubble. burst your bubble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this American English phrase? burst your bubble. burst your bubble?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Jason and Mike had.
Welcome and congratulations.
Thank you. I'm so excited that I got this job. I'm going to be diligent and perform extra tasks so that I can quickly get promoted into a managerial position.
I'm sorry to burst your bubble, but I've worked here 10 years, performed extra duties, and I still haven't been promoted to a management position.
Oh, really?
In order to get promoted here, you need to be related to the owner or the president of this company.
본문에서 마이크가 Welcome and congratulations! 라고 말하자, 제이슨이 Thank you. I'm so excited that I got this job. I'm going to be diligent and perform extra tasks so that I can quickly get promoted into a managerial position.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자 마이크가 I'm sorry to burst your bubble, but I've worked here 10 years, performed extra duties, and I still haven't been promoted to a management position.
환상을 깨는 것 같아 미안한데 나도 여기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가회 업무까지도 아주 잘 해냈어. 하지만 아직도 관리직까지는 못 올라갔어 라고 말하네요. 그러자 제이슨이 정말? 이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여기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주나 사장과 친분이 있어야 해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현 Burst your bubble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lcome and congratulations.
Thank you. I'm so excited that I got this job. I'm going to be diligent and perform extra tasks so that I can quickly get promoted into a managerial position.
I'm sorry to burst your bubble, but I've worked here 10 years, performed extra duties, and I still haven't been promoted to a management position.
Oh, really?
In order to get promoted here, you need to be related to the owner or the president of this company.
Today's phrase is burst, B-U-R-S-T, burst your bubble, B-U-B-B-L-E, burst your bubble. When you burst someone's bubble, you are giving information to them that will more than likely disappoint them. So basically, you're ruining someone's happy moments and bursting their fantasy or expectations.
풍선껌으로 풍선을 크게 불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죠? 그러다 한순간에 풍선이 터지고 나면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풍선이 터지듯이 기대나 환상이 갑자기 깨지는 경우를 두고 burst one's bubble 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상대의 기대나 환상을 깨다, 꿈이나 희망을 산산조각 내다 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배우신 영어 표현 burst one's bubble 잘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elcome and congratulations.
Thank you. I'm so excited that I got this job. I'm going to be diligent and perform extra tasks so that I can quickly get promoted into a managerial position.
I'm sorry to burst your bubble, but I've worked here 10 years, performed extra duties, and I still haven't been promoted to a management position.
Oh, really?
In order to get promoted here, you need to be related to the owner or the president of this company.
So today we learned that burst someone's bubble means to give information to them that will more than likely disappoint their expectations. Burst someone's bubble, or burst your bubble.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8년 10월 11일 오늘
5, 4, 6, ignition, 0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7호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 아폴로 7호에는 월리 쉬라와 원터 커닝햄, DF 아이셀 등 우주인 3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The astronauts were spacecraft commander Walter Shira and pilots Don Eisley and Walter
Cunningham. 아폴로 7호는 발사 장면부터 우주선에서 찍은 우주의 영상이 그대로 텔레비전을 통해 생방송됨으로써 미국인들을 감격하게 만듭니다. 아폴로 7호는 같은 달 22일까지 총 260시간 동안 지구 궤도를 163회 돈 뒤에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미국의 아폴로 계획은 케네디 대통령이 특별 교서를 통해 1960년대가 끝날 때까지는 인간을 달 세계에 착륙시켰다가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1968년 오늘 발사된 아폴로 7호는 달 착륙의 예행 연습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듬해 암스트롱과 콜린스 등 우주인 3명을 태운 아폴로 11호가 마침내 달에 도착함으로써 미국은 아폴로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게 됩니다. 1899년 10월 11일 오늘 대영제국과 보어인들 사이에 이른바 보어전쟁이 발발합니다. 보어인은 165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건너온 네덜란드 사람들로 이들은 남아프리카에 케이프타운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 초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영국이 케이프타운을 몰수해버리자 보어인들은 북쪽으로 이동해 오렌지 자유국과 트란스발 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1870년경 트란스발 공화국에서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광산과 금강이 발견되자 1899년 오늘 영국은 대규모의 군대를 투입해 양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영국은 전쟁이 발발한 지 약 8개월 뒤 트란스발 공화국의 주요 도시를 점령하고 이 지역을 영국령으로 귀속시킵니다. 이에 보어인들은 게릴라전을 펼치며 영국에 저항하지만 결국 1902년 영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 트랜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마저 식민지로 만들므로써 남아프리카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 번호 1번 그리고 지역 번호 202를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렇게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